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저희가 주목한 소식들의 속뜻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엮어볼까 해요.
아, 적응이요? 흥미롭네요.
네. 평생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한 원로 배우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를 바꾸려는 우리 정치 시스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첫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소식 듣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아, 정말... 70년 연기 인생 그 자체가 한국 방송 영화의 역사셨죠.
정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셨죠.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티니 방송국이 1957년에 문을 열었을 때 데뷔하셨으니까요. 정말 시작을 함께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근엄한 이미지를 70대라는 나이에 스스로 깨부셨다는 점이에요.
아... 바로 그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킹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 진짜 좋아했는데 특히 그 야동순재라는 별명이 붙었던 장면은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그쵸,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늘 감탄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순재라는 배우의 힘이죠. 보통 그 연세가 되면 해오던 것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80대에는 예능 꽃보다 할배에 나오셔서 직진순재라는 캐릭터로 또 한 번 대중하고 호흡했죠.
아, 맞아요. 직진순재.
네. 끊임없이 시대에 그리고 대중의 변화에 자신을 적응시켜 오신 거예요.
와, 90세에 200분짜리 연극 리어왕 대사를 전부 외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아니, 저는 어제 읽은 책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는 그분의 철학을 정말 평생에 걸쳐서 증명해내신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배우를 기리는 데서 끝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장인정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죠.
태도요?
대사를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겠다. 모든 작품이 유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그 집요함. 자신의 직업과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 태도가 후배들에게는 정말 큰 울림으로 남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이 70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시대에 적응해온 이야기였는데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단 몇 초 만에 세상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아, 바로 인공지능 AI군요.
네. 이 엄청난 적응 능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지 먼저 우리 동네 길거리부터 시작해보죠.
길거리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뉴비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현역 광장이나 판교역처럼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그냥 로봇이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산이를 비디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기술, 또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 기술 실증이 주목적이군요.
그렇죠. 최종 목표는 CCTV가 놓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효과는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로봇이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면 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셉테드, CPTED라는 개념에 있어요.
셉테드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요. 어두운 골목길에 환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환경 자체를 바꿔서 범죄가 일어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로봇이 바로 움직이는 가로등이자 감시의 눈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성남시 관계자 표현을 빌리자면 강력한 시각적 방범 수단인 셈이죠.
거리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AI를 투입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이 가장 중요해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는 AI가 오히려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아, 그 부정행위 문제 말씀이시죠?
네. 고려대학교가 기말 시험을 전부 대면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다고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답을 공유하는 건 이제 뭐 고전적인 수법이 됐고요.
네.
온라인 퀴즈 시험에 여러 번 접속해서 정답을 알아내는 사례도 있었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서울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대요?
고작 30명 정도가 듣는 소규모 대면 강의에서조차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거예요.
네, 대면 강의에서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희 때 커닝은 기껏해야 손바닥에 뭘 적거나 친구랑 눈치 주고 받는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였죠.
지금은 AI가 리포트를 통째로 써주고 실시간으로 답을 찾아주는 시대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단순히 학점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인 셈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곧 AI 기본법이라는 게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처벌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식의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겠네요.
네,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정말 기묘한 상황입니다. 거리의 물리적인 규칙을 집행하는 데에는 AI를 쓰면서 정작 지식과 정직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무너뜨리는 AI의 악용은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AI의 양면성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가면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 제네시스 미션 말씀하시는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바로 그 행정명령이죠.
제네시스 미션은 정말 야심찬 계획이요. 미국의 모든 과학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과학 데이터를요?
네.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부터 국립연구소, 민간기업, 대학까지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연구개발 자원을 총동원해서 AI 기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거의 국가 총력전이네요.
그렇죠. 국가 안보, 정부 같은 민감한 데이터까지 다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될 거고요.
근데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 있는 모순 말이에요.
어떤 모순이죠?
이렇게 거창한 AI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수십억 단위의 연방 과학 연구 예산을 삭감해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현실을 꼬집었죠.
맞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작년에만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를 AI 데이터 센터가 썼어요.
1.5%나요? 엄청나네요.
이게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 전기를 만들려고 더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하고 그게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온 AI 이야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리의 순찰 로봇, 대학가의 부정행위, 그리고 국가 차원의 거대 프로젝트.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핵심을 좀 읽어내야 할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본 AI의 새 얼굴은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가치관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가치관의 문제다.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안전, 그러니까 순찰 로봇 같은 데는 즉각 투입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식의 정직성이 무너지는 데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또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대한 담론 앞에서는 환경 문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후순위로 밀리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AI는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AI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술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규칙과 윤리를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적응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도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네, 그렇죠.
먼저 국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대전시국회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핵심 주장은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걸 완전히 청산하려면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란 세력은 검찰과 사법부를 지칭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연합정치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2022년 대선 전에 당시 야호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들이었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
아,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거대 양당이 모든 걸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구체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인데요. 지금은 대부분 한 지역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뽑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2등, 3등을 한 다른 작은 정당 후보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1등 아니면 전부 패배하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좀 완화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정치의 구조를 바꾸려는 목소리에서 이번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 정치 무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꽤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28개 항목 제안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
이게 지금 협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긍정적인가요?
놀랍게도 양쪽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이 최종 합의의 원칙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기존 28개 항목을 좀 더 다듬은 새로운 초안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정치 개혁 요구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핵심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네.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요구와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협상 모두요.
네.
기존의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대립 구조를 깨고 새로운 소통과 합의의 시스템으로 적응하려는 시도라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둘 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적응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었네요. 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 본 끊임없는 적응의 가치에서 시작해서요.
네, 인공지능이 던지는 기회와 위험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안전과 교육, 국가 전략의 최전선에 등장한 AI.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힘겨운 정치적 노력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는 한 배우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 그 자체였죠.
네.
동시에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의 부정 행기부터 국제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이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네.
과연 우리의 윤리, 제도, 그리고 정치 시스템은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의 속도만큼 빠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